구약 성경 524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담민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해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한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의 본문에서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해서 봉헌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 지성소로 운반해 드리는 매우 뜻깊은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전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요 가장 신성한 곳으로 구별되어 있는 지성소에 안치를 함으로써 이미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는 이 성전 봉헌식이 바야흐로 큰 기쁨 속에 물에 익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돌판들을 즉 십계명의 돌판들을 담아둔 상자를 말합니다. 전체가 금으로 덧입혀진 이 나무 상자는 크기가 대략 가로가 120cm, 세로가 70cm, 그리고 높이가 70cm 정도 되는 적지 않은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아주 구체적인 표징, 즉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뚜렷하게 나타내주는 가장 구체적인 가시적 상징이었습니다. 시편 132편 7절과 역대상 28장 2절에서는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즉 하나님의 발판이다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발을 디디고 계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인해서 제사장들의 섬기는 사역이 잠시 미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너무도 확실하고도 뚜렷한 증거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전에도 이미 이러한 신비스러운 과정이 그런 광경이 경험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매우 비슷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0장 구약성경 145면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출애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빠져나온 후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성막을 하나님의 성소인 첫 번째 성막을 세웠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모세의 시대와 오늘 본문인 솔로몬의 시대는 약 500여 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세웠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 내부 구조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모세가 지었던 성막은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그 크기가 훨씬 작고 매우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천막의 형태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그리고 웅장한 큰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모습이나 그 크기나 규모에 불과하고 그 안에 안치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언약궤는 모세시대나 오늘 본문인 솔로몬시대나 똑같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즉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오늘 본문에서 들여놓은 이 언약궤는 다름 아닌 500여 년 전에 모세가 직접 만들어서 성막 안에 존치했던 바로 그 언약궤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 언약궤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사실은 구약시대 그 사사시대 말기 사무엘 선지자가 출현할 때부터 사울과 다윗을 거쳐서 오늘 본문인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들여놓는 이 왕조시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언약궤는 성막과 분리된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통상 구약에서 언약궤가 성막을 떠나서 성소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경우는 보통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 전쟁터에 맨 앞에 이 언약궤를 동반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무엘 시대로부터 사울왕과 그리고 다윗왕이 통치했던 이 기간은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전쟁이 계속되는 그래서 전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다는 것을 암시해줍니다. 즉 아직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의 안식과 평화가 완전히 성취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언약궤가 성소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3절과 4절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몇 장 앞인데요. 열왕기상 5장 3절과 4절 518페이지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 말씀은 선지자 사무엘 시대로부터 다윗 왕의 치세까지 이르는 기간은 사사 시대로부터 왕조 시대로 변화되어 넘어가는 불안정한 과도기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앞서 싸우시는 회렘 전쟁 즉 거룩한 전쟁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성소에 그저 잠잠히 머물러 거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 친히 임재하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성소와 분리된 언약궤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하튼 이 오랜 기간 동안 성막을 떠나 성소를 떠나서 외박 생활을 거쳤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아주 정성스럽게 지어진 크고 웅장한 거룩한 처소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의 귀환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 행사가 얼마나 크고 거창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특별한 내용으로 강조를 해줍니다. 5절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었으니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 언약궤 안치식을 위해서 사실은 메인 이벤트가 아니요 봉헌식에 앞서서 행해지는 아주 특별한 사전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드려진 제사를 위해서 바친 제물의 수가 하도 어마어마해서 도저히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불가지 승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의 메인 이벤트로 확인할 수 있는 최종적인 과정, 최종적인 그 마지막에 이루어진 봉헌 행사에서 이제 마지막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데요. 그때 드려진 제물과 이 사전 행사인 언약궤 안치식에서 드려진 제물을 비교해 보면 그 전도가 그 전후가 뒤바뀐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8장이 있는 63절을 보시면 8장 63절을 보시면 최종적으로 이 봉헌식 마지막 큰 제사에서 드려진 제물의 숫자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메인 이벤트로 성대하게 치러진 봉헌식의 제사에서는 양과 소를 총합해서 14만 2천 마리의 제물이 바쳐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 봉헌식보다도 훨씬 앞서서 사전 행사로 치러진 이 언약궤의 안치식에서는 도저히 셀 수 없는 수의 엄청난 양의 제물이 바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성전 봉헌 자체보다도 이 성전 안에 언약궤를 들여놓는 행사가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이 언약궤가 이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를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언약궤에다가 그처럼 훨씬 더 중요한 무게중심을 두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언약궤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약속의 가장 확실한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 있다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다른 모든 약속을 우리가 포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만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염려하거나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분명하게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자체가 얼마나 중대하고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영원 불변토록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가장 뚜렷한 가시적 실체였기 때문에 그처럼 성전 자체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될 때, 그리고 모세시대에는 이 성막 안으로 이 언약궤가 모셔질 때 빽빽한 영광의 구름이 두 번 다 임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 500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함께하심의 언약, 그들에게 복이 되시고 영광이 되신다는 그 언약이 이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변함이 없이 동일하게 유효한 언약으로 살아 있다는 것을 재확인해 주는 아주 거룩한 표지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널리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뚜렷하고 분명한 예표적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성소와 언약궤라는 이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죄인 된 인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말씀 자체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그것을 오늘의 언약궤가 분명하게 구약시대로부터 함축하고 예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것을 아주 뚜렷하게 요약해주는 한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가장 간결하게 그리고 함축적으로 요약하는 말씀이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매우 중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성전과 언약궤로 표상되는 자신들과의 그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그릇 이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점점 엉뚱한 맹목적 신앙으로 치우쳐가게 됩니다. 즉 건물로서의 성전과 물리적 실체로서의 그 언약궤를 소유하고 있는 한,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모세의 십계명을 통해서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가 마는가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어떻게 살든 그저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다면 하나님은 자기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란 그런 맹신 속에서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된 신앙에 철저하게 갇히게 됩니다. 즉 언약궤가 안치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 그리고 언약궤의 존재 자체가 자동적으로 자신들의 현실적인 안전 그리고 영적인 평안을 무조건 보장해 줄 것이다 라는 전혀 그릇된 믿음에 안주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역사 내내 온갖 악행과 반역을 하나님 앞에서 일삼게 되고 결국에는 도저히 회복 불능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굴레 속으로 완전히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와 같은 비극을 계속 이어가다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여 오늘 본문에서처럼 언약궤를 그 안에 안치한 지 350년 만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히 흔적도 없이 파괴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파괴되는 그 와중에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가장 중요한, 가장 유일한 표상이었던 이 언약궤가 어디론가 깜짝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 그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서 이 언약궤가 부서져 버렸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다른 비밀스러운 장소에 은밀히 모셔놓고 그것을 얘기하기도 전에, 누구에게 알리기도 전에 전쟁의 와중에서 죽어버렸는지, 여하튼 이 언약궤 행방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그 종족을 전혀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도 한번 영화를 보셨을 텐데요,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1편에 보면 바로 이 언약궤를 찾는 일을 소재로 삼아서 그 영화의 줄거리가 진행이 됩니다. 아마 그 사실을 모르셨다면 이제 이 언약궤란 그 내용을 파악하셨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좀 더 재미있는 내용을 아마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그처럼 없어진 후 바벨론으로 유다의 백성들, 남북 왕조의 멸망과 더불어서 유다의 백성들은 다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간 사람들 중에 일부가 70년 만에 예레미야 예언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새롭게 지어진 성전, 이름하여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전은 크기도 왜소였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언약궤를 안치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수룹바벨 성전을 좀 더 크게 확장하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헤롯 성전이란 이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헤롯 성전에도 여전히 언약궤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영광도 임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해오는 얘기에 따르면 헤롯 성전은 한때 그 외벽 전체를 황금으로 완전히 도배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뜰 때가 되면 멀리서 이 성전 벽에 비치는 눈부신 그 광채 때문에 맨눈으로는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 성전이 아주 참 으리으리하게 번쩍거리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금 도배로 만들어내는 그 휘황찬란한 광채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런 성전과 관련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모세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언약궤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안치된,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그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를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언약궤는 어디에, 누가 숨겨놓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이 언약궤의 천상적 현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물론 이 장면은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종말론적인 미래적 표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천상적 언약궤의 존재와 연결이 되는 지상에서의 언약궤가 확인되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따르면 이제는 언약궤가 어떤 외적인 형태, 어떤 물리적인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자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식된다, 거기에 새겨진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자체가, 그 심령 자체가 언약궤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 그야말로 신약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의 약속을 그분이 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심령 속에 기록해 놓으시겠다, 새겨 놓으시겠다고 명백히 약속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언약궤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놓여져야 되는 성전은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몇 페이지 넘기셔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앞에 3장의 말씀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 19절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룬 우리 전체를 두고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언약궤와 성전의 문제는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소다.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판이 다름 아닌 언약궤다라는 점을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요 우리 안에 있는 언약궤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일어나는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좀 다른 국면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뜻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지막 한 가지 남은 문제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언약궤가 있고 성전이 갖추어져 있다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확인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의 강림일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이후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에는 주의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각 사람의 인격, 존재 그리고 삶의 한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성령의 충만한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배경과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어떤 등불, 어떤 촛불처럼 그저 미미한 빛이 아닌 것이죠. 이미 언약궤요 성전으로 서 있는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앞에 담대하게 막힘없이 드러내는 그 영광의 광채로서의 빛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빛이다, 나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우리 각 사람의 존재와 인격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구름, 성령의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임재하시고 내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붙들고 사는 자들로서 그분의 영광의 임재 속에 갇혀있는 자들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그리고 그 사명을 확인하고 또한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중요한 사명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힘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자들로서 그 영광의 빛을 거룩한 빛을 세상 앞에 드러내고 증언해야 될 중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은 이 하나님의 빛으로서의 사명이 두 가지의 상반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88면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제 우리는 남은 한 평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생애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서 이 두 가지 중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빛이요 기쁨의 빛이요 경의의 빛으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그분을 부인하는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거룩한 저주를 선언하고 그들의 악행과 불의를 분명하게 질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하셨다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서 남은 인생 충성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을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머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앞에 온전히 증언하고 태어나는 죄 백성 거룩한 세상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위로와 복과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헤아려 알게 하시고 주어진 이 사명 남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충성되이 인내 가운데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통치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세상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담대하게 능력 있게 비춰내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의 충성된 일꾼의 자리를 잘 지켜내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